계속해서 한국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야 3당이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김희수, 김상조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2차로 지명된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도 앞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는 추가로 5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비고시 출신 법무부 장관, 비육군 출신 국방부 장관. 어제 인사의 키워드는 개혁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교육, 검찰, 국방개혁을 위한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내놨다고 자평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경화 후보자 당시 그랬던 것처럼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미리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가 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신문에서 그런 그 헤드라인을 봤습니다만은 이제 뭐 뭐랄까요, 친명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영의 어떤 그 인사들이 대접할 타기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색깔이 강화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이게 그 옳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뭐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그 뭐 상평이다, 뭐 협치다. 사실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상평인사 협치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는 그런 거 괜히 좀 내세워서 뭐 지역 안배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자기 진영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잘못을 평가받는 것이 옳지. 그걸 뭐 지역 안배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인위적인 어떤 뭐 탕평책을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어제 그 인사도 보면은 뭐 이번 그 이전에도 뭐 당에서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또 지명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뭐 그런 색깔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예.
저는 뭐 그게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그렇죠. 일단 뭐 속된 말로 코드가 맞아야 뭐 국정 운영도 사실 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뭐 굳이 무슨 뭐 협치니 뭐니 해서 그런 말을 내세워서 코드도 맞지 않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 흔한 말로 뭐 바리스코리를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네.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뭐 야당에서도 코드 이사님은 이렇게 비난을 하십니다만,
네.
그런 비난은 이제 이 겉으로 뭐 상태님이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지금 코드 맞는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비난은 성립이 되지만은,
네.
코드 맞는 인사들이 모여서 정부를 이끌어간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팀워크를 잘 짜서
네.
자신들의 정책을 펼쳐 보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타 장관 후보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인선 절차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똑같은 이야기죠. 사실
뭐, 인사 다섯 가지, 뭐, 이 부적격, 사유를 문 대통령이 이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틀렸다는 이야기죠.
예.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하나의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뭐 좀 한다 하는 사람 치고 네. 그 다섯 가지 안 걸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걸 뭐 무리하게 말이죠. 예. 그냥 뭐 대단한 무슨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강조를 했다가
성직자들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 원칙에는.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 손발을 묶은 셈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네. 이제 와서 뭐 몇 년 전에 뭐 이런 것은 뭐 묵인하겠다. 뭐 특별히 무슨 저 위장 전입도 무슨 뭐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뭐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금 문 대통령이 그런 그 어떤 다섯 가지 원칙을 내세웠을 때는 네. 뭐 그걸 무슨 뭐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후퇴하는 것은 결국은 이 법치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소급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소급 입법과 같은 논리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의 도입 역사 이후에 낙마한 모든 사람 다 뒤져서 네. 그 투기 목적이 아닌데 위장전입했던 사람 뭐 다른 뭐 어떤 것 다 복권시켜줘야죠.
그렇죠.
그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원칙은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이건 억지고 사실은.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이낙연 총리나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강경화, 김상조 뭐 이런 후보자들 말이죠.
네.
김희수 후보자 뭐 이런 분들이 뭐 대단히 뭐 우리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이런 후보자들이 대단히 우리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뭐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때 당시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의 능력이 뭐 지금 그 맡은 그 직책에 뭐 크게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일단 그런 원칙을 밝혔으면
네.
이 다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중에 어떤 뭐 뭐랄까요 한 가장 뭐 이 크게 문제가 될 법한 사람은 진명 철회하든가 스스로 물러나든가 하나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과거에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지금 와서 뭐 국정 지지율이 높다든가 이런 이유로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는 것은 물론 뭐 지금 그 아시다시피 이 일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가 인준을 할 사항은 아니죠.
예.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청문회 보고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강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그것이 뭐 그래서 여론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예컨대 강경화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론도 호의적이고 이렇다고 해서
예.
그 원칙을 허무는 것이 과연 옳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원칙을 하나 허물었을 때 이제 그 문 대통령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다운 국가를 만드는 노력에는 이미 그 바닥에 흔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논란이 생기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실 지지율이란 것은 모래성이거든요.
네.
허물어질 때는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뭐 참 구태의 연한 소리로 읍참마속 말머리를 하나를 침으로써 그 원칙을 지키고 뭐 다는 100% 지키지 못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면서 그 어떤 희생을 보여줬을 때는 그때는 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강한 어떤 그 추진력이랄까, 네. 또는 뭐 정당성이랄까요, 아니면 정통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원칙을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심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 논리에서 판단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예. 거지. 야당의 뭐 협치를 내걸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양보를 못한 이유는 예. 여기서 밀리면 야권에 끌려다닌다는 그런 어떤 정치 논리가 지금
팽배한 거죠.
그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고국 정치를 보면 대통령 중심제만의 어떤 그 역동성을 늘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 내각제가 더 역동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폐해를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지금 그것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서 그쳐버리고 예. 그 폐해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 또다시 두고지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이 든다는 예. 거죠.
장관 및 고위급 인사들 인선. 특히 이제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황인성 사무처장 임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석부의장 교체가 먼저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수석부의장 교체에 앞서서 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했는데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의미가 각별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조직에서 사실은 사무처장이 이제 말하자면 살림을 도맡는 예.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 수석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지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은 그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뭐 정책 기조랄까요? 아니면 철학이랄까요?
예.
그것을 관철하는 자리는 바로 사무처장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무처장 뭐 사실은 이전에는 군 출신 인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단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시민사회 예.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이제 민주평통의 어떤 성격을 대단히 크게 바꾸는, 바꾸려 하는 그런 어떤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